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반 김은 유엔 사무총장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나이지리아의 과격 단체 보코 하람의 폭력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반 김은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폭력 극단주의 대응 정상회의에서 억압과 부패 그리고 부당함은 테러의 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60개국 대표들에게 서로 협력해 폭력적 극단주의를 막고 인권을 신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와의 싸움은 개별 정상들이 조용히 비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을 합쳐 극단주의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폭력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종교 지도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테러 분자일 뿐이라며 세계는 지금 이슬람과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핵협상을 갖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참석한다고 이란 관영 IRN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미국의 협상 대표단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이끌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양자 간 협의는 큰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과 자리프 장관은 이달 초 독일 뮌헨에서 회동해 핵협상 시한 재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독일이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연장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실 대변인은 19일 성명에서 그리스의 이번 구제금융 연장 신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또 지난 16일 유로존 회원국과 합의한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유럽 채권단의 구제금융 시한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0일 그리스의 구제금융 시한 연장 요청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야니파 바르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8일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연장을 낙관한다며 이로써 국가 부도 가능성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19일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보코하람 기지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투기가 북동부에 있는 보코하람 훈련기지와 무기고에 공습을 가해 많은 수의 병력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습 과정에서 보코하람의 많은 병력이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만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앞서 보코하람은 지난 2014년 4월 한 마을 학교에서 200여 명의 여학생을 집단 납치한 바 있습니다. 중동의 카타르 정부가 19일 이집트군의 리비아 공습과 관련해 이집트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이집트는 16일 리비아의 수니파 무장 세력이 자국의 콥트 기독교인 21명을 살해하자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카타르는 이집트의 이번 공격이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카타르 외교부는 카이로에 분부를 둔 아랍연맹에서 이집트 대표인 타리크 아델이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주 이집트 대사를 불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델 이집트 대표는 아랍연맹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카타르가 테러리즘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무분별한 장례 절차와 에볼라 감염자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에볼라 퇴치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19일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그동안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를 격리해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고 에볼라로 사망한 시신은 특수보호복을 착용한 전문가들에 의해 매장돼야 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니에서는 에볼라 사망자 시신 39구를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매장했고 시에라리온 역시 45구의 시신을 함부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에볼라 환자 40명이 그들이 사망한 뒤에야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2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북한이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정상회담까지도 파격적으로 해볼 생각인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하자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산가족들이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을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엔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 변화를 위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유엔의 긴급기금이 북한에 매년 지급되고 있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이 19일 설 명절을 맞아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당국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 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장관은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망향 경모제에서 황복위 차관의 대독 격려사를 통해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는 남북관계를 떠나 천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생사 확인과 최소한 가족 간의 편지 교환이라도 가능하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영상 편지 제작과 유전 정보 보관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북한의 장기간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은 분단 70년을 광복 70주년의 희망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며 남북의 의지와 노력으로 한반도에서 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올해 첫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화를 얘기하던 박 대통령이 끝내 대결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망스러운 못된 입질, 남북관계의 암초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두 달 가까이 응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하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정상회담까지도 파격적으로 해볼 생각인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제재하고 국민을 해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카드들을 받아가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파격적으로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미국 입장도 있고 해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통진이나 뭐 이런 거였으니 계속 대통령이 통일 얘기를 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사실은 대화를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면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남북한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19일 설을 맞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초석을 깐 덕분에 남북관계가 많이 발전했는데 요새 경직된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5월로 예정된 이 여사의 방북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방북하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여사는 이 총리에게 국민을 위해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들이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을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미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관 기자입니다.
미국 내 13개 주 이산가족 단체들이 연대한 재미 이산가족 전국연대가 18일 미국 국무부에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트레사 이 씨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국무부가 이산가족 상봉 노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이산가족 문제가 중요한 국제 사안임을 강조하고 노력을 더 강화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한 출신 한인 이산가족 1세의 손녀인 이 씨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매주마다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의 사연과 상황을 전달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은 미북 관계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지난해 11월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VOA에 커크 의원이 결의안이 아닌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국무성의 그것뿐만 아니고 새 법안을 커크 의원이 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도도 의원이 뛸 겁니다. 하원에서는.
이 총장은 새 법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 노력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 지난해 결의한 내용이 많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차희 총장은 지난 2011년 로버트 킹 특사가 방북한 뒤 이산가족 스신 시범 교환 등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법안과는 별도로 국무부의 소환과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면담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전달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상봉 협상을 시작해서 상봉을 촉구하는 겁니다. 국무성이 반응을 변한. 빨리 국무성에서 거기서 행동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
이 총장은 지난 2009년 이 단체에 등록한 이산가족이 107명이었지만 지난주에 확인 결과 42명으로 감소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있는 이산가족들은 자비를 들여 북한을 방문해 가족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들은 소망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의회에서 상영된 재미 이산가족 관련 기록 영화엔 이런 안타까운 이산가족들의 사연들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포기했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돈만 있어. 예. 만약 돈이 많으셨다면
포기 안 하죠.
어떻게
어떻게든 찾아보지.
어떻게라도 찾아보시려고. 네.
사람을 내서 지금 찾아보시고. 아하,
돈만 많았으면.
꿈에 한 번 갔는데 애들이 없어요.
꿈에 한 번 그 옛날 집에 가셨어요?
예. 갔는데 애들이 없어. 네. 애들 어디 갔나니까 산에 갔대요.
산에 갔대요.
갔는데 막 눈이 막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눈길을 헤치면서 애들을 부르면서
산으로 가다가 깨셨군요.
한편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VOA에 미북 관계가 풀리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과 미군 유해 발굴 사업 등이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설 명절을 맞아 특별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8일 발표한 음력 신년 성명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민을 대신해 음력 신년을 축하하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건강과 행운, 행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은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강화해온 유대관계와 공동으로 성취한 번영과 상호 이해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해에도 문화 이해 강화, 경제 협력, 지역 안보, 교육 동반 관계 등을 증진시켜 나가는 동시에 개별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환경 보호와 건강 개선, 빈곤 감소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미국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one of the most abysmal records on human rights in the world.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중 하나라는 국제사회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a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전 세계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계속 관심을 쏟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유엔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 1년을 기념하는 북한인권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고위 인사들은 지난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라디오 방송을 꼽았습니다.
The way you can get to North Korea is via radio. Now, it is illegal in North Korea to listen to have own a radio.
탈북자들과 잠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30%가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 주민들이 미국과 한국, 중국의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북한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는 풍선보다는 라디오를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을 이끌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can be more creative and more innovative about that matter going forward.
And then 앞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 인권 대사는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꼽았습니다.
North Korea, I believe, has about 2.5 million mobile phones right now. I believe the number of the
북한에는 약 250만 대의 휴대전화가 있고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 당국이 최근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정훈 대사는 컴퓨터 이동식 저장 장치인 USB와 컴퓨터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SNS 등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극단적인 폐쇄 사회인 북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풍선도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은 아직 보고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내용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특히 한국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ou've got some of the cleverest technicians in the world. You've got 1.3 mobile phones per capita.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기술 국가 가운데 하나로서 북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북한의 내부 통신망인 인트라넷을 통해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2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연 데 이어서 이번엔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주민 생활 향상을 국가 최우선 목표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가 18일 평양에서 개최됐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2013년 12월 8일 회의 이후 처음이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회의에서 주민생활 향상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이틀 뒤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은 선대 유훈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경제지도기관 일꾼 등 적지 않은 일꾼들이 사업에서 책임성이 부족하고 주인 구실을 바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상을 치르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김정은 체제 3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최룡해 당 비서는 보고에서 유훈 관철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어 박봉주 내각 총리와 리제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9일자엔 회의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김 제1위원장 옆에 앉은 모습과 최태복 당 비서가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렸습니다. 회의는 토론 내용을 토대로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결정서는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짐과 함께 장성택 처형을 현대판 종파 분자들을 단호하게 분쇄한 사건으로 주장하며 김 제1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조직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에는 정치국 위원과 후보 위원뿐만 아니라 당과 정, 군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합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엔 이번 회의보다 규모가 작은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과 당 창건 70주년인 올해 첨단 무장 장비 개발에 힘을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과 또 회의 결과의 의미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희 소장을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두 회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당 정치국 회의는 참가자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 또 정치국 위원 13명, 그다음에 정치국 후보위원 7명.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치국 공식 멤버만 참가하는 게 정치국 회의고, 정치국 확대 회의는 그와 관련되는 정치국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직접 행하는 간부들까지 참가하기 때문에 당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도시군 조직비서, 선전비서 이상, 또 군에서는 군단사령부, 정치위원, 정치부장, 또 사단정치위원까지 그 직접 관련자들이 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는 한 참석자가 2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정치국 확대 회의는 많을 경우 100명도 넘게 참가해서 정치국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심오하게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 또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북한 그 정부 내에서의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국가 우선이 아니라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이 국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결정과 지시는 헌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일 때만 해도 선군 정치다. 그래서 군의 정치의 중심이 군에 있었는데 김정은은 그것을 과감하게 선당 정치로, 선군이 아닌 선당 정치로 일단 당의 권력을 옮겨왔고, 또 김정일 통치 37년 동안 이 당기구라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그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측근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군대 권력이 상당히 배분됐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은 그걸 회수해왔고, 또 정치국을 이렇게 회의를 자주 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화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긍정적인 면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결정하고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로 인민경제, 또 당정책, 인민생활에서 현실로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는 못하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끝이기 때문에 회의는 열리지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두 회의가 잇따라 열린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국 확대회의는 약 1년 전인 지난 2013년 12월 8일, 즉 장성택을 일단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숙청하고 처형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그 정치국 확대회의고, 그 이후에 지금 1년 한 2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이 시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김정은이 이제 출범할 때 상당히 과분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출발했죠.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는 바람에 20대 말에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때는 과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과욕을 부렸습니다. 결국 과욕 뒤에 남은 것은 과실밖에 남은 게 없고, 따라서 이제 지난해 12월 7일 김정일, 즉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이제 탈상을 했습니다. 탈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 시대 뭔가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지금 경제는 작동하지 않고 인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국 회의와 또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뭔가 당과 정권기관, 군부 엘리트들을 평양에 직결시켜서 이제 좀 닥달을 하고 새 처리를 두는 이런 회의입니다만은 문제는 제도를 좀 더 완벽하게 보강하고 또 그것을 인민들이 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책이 못 나오고 그냥 탁상공론이 반복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인민 생활 향상을 최우선 국가 목표로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급함이 나타나는 게 결국 인민생활 향상을 해서 자기가 동분서주했는데 실제로 인민생활이 향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 지금 북한의 소위 그 계획경제라는 건 작동률이 한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공장기업소가 스톱돼 있고 고난의 행군기에 기계니 뭐 전기 부품이니 다 뜯어다 중국에 팔아먹은 그 폐허 상태가 그대로니까 성과가 나타날 리가 만무하고 또 인민생활이 따라서 향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제 올해 신년사 1월 1일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다섯 번씩이나 강조하고 특히 이번 이제 정치국 회의와 또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것이 이제 국가 최고 목표다 이렇게 이제 반복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인민들은 거의 당국과는 무관하게 장마당 경제로 생존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당이나 북한 정권은 이게 말하자면 바닷물이 채워진데 배가 떠야 되는데 물이 다 빠진 상태의 배다 보니까 이게 항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자꾸 조급해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민생활 향상 또 인민들이 이제 다 드러누워버렸는데 이걸 일으켜 세워서 자기의 지시와 목표를 향해서 뭐 통일대전이니 무슨 강성국가 건설이니 이게 좀 일도서주기를 바라지만 인민들이 노동당과 김정은의 목소리를 귀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민생활 향상을 자꾸 강조해서 그걸 좀 회복시켜주면 인민들이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인민생활 향상을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재일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요 경제 일꾼들의 책임성 부족 이런 점을 지적한 대목도 눈에 띄는데 이런 지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역시 똑같이 모든 경제 발전이 안 되는 이유를 경제 일꾼들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그 심각한 북한의 문제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책임만 묻지 않고 권력을 줘야 그들이 책임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권력은 당과 군대가 가지고 경제 일꾼 즉 경제 분야는 내각인데 내각 총리 박봉주가 지금 뭐 가끔 김정은이 곁에 가끔 나타나고 현지 지도에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각 총리는 북한에서 소위 경제총사령관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경제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무슨 트럭과 자재와 노력 이것이 척척 움직여야 되지만 이 사람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당에서 다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마원춘 국방위원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실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설계국장 마원춘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김정은은 내각 총리는 제쳐두고 마원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무슨 시범적으로 뭐 평성 무슨 뭐 과학단지 아파트라든지 무슨 뭐 김책공업 종합대학 아파트 건설 이런 걸 이제 주고 그 사람들이 명령하면 자재와 노력이 동원되지만 내각 총리 실제로 경제를 이끌어야 할 경제 총사령관인 내각 총리는 뭐 벽돌 수천장도 얻을 능력이 없는 이렇게 모든 권한 재정 예산 이것을 노동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결국 내각이라고 하는 경제를 책임진 내각의 책임성을 묻는 것은 이것은 전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권한도 같이 주고 60년대 북한 경 경제가 그래도 그나마 돌아간 것은 내각이 작동했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지금은 노동당과 군부가 그런 권력을 뺏어가서는 자신들이 만용을 부리고 경제일꾼들은 이게 핫바지죠. 우리가 재벌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정치국에서 이런 문제 경제일꾼들에게 책임성을 물었다는 자체가 이 논리 그 모순이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직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을까요?
네, 조직 문제는 이제 그 다뤄졌다고만 보도를 하고 그걸 밝히지를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마원춘 설계국장, 원래 이제 대정경리부 부부장 하다가 그 설계국장으로 갔는데 마원춘 설계국장 문제, 그러니까 국방위 설계국장을 새로 임명하실 가능성이 있고 뭐 부분적으로 이번에 이제 중장으로 진급한 국가안전보위부 서대하 부부장, 이런 사람들의 뭐 좀 직책을 올려 주고 내려주고 뭔가 좀 이제 인사 문제가 논의된 게 이제 조직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총리를 바꾸는 문제.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 정권과 같이 출범한 그런 경제통이지만 뭐 권한이 없어서 능력을 발휘 못했는데 이 사람을 바꿨는지 아니면 또 부총리 몇 명을 바꿨는지 이런 당과 군대 또 정부 내각의 몇몇 인물들을 바꾸는 문제가 발표가 됐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나 이런 보도들이 나온 다음에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 결정서도 채택이 됐는데요. 이 결정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그날 이제 지난 그 말하자면 28일 날 이제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결정서를 채택해서도 결국 그 내용은 언론에 신문에 보도되는 수준 이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안 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유엔의 긴급기금이 북한에 매년 지급되고 있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대북사업에 대한 외부 감사 보고서 내용을 조은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규정된 용도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가가 지난해 7월 14일에서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뒤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서 제기됐습니다. 보고서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에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긴급한 인도주의 상황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발 사업에 사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 기구들이 이 기금의 자금으로 농부들에게 식량을 주거나 의료시설을 재단장하고 상수도를 보수하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용도는 이같이 투자 부족이나 방치로 인해 야기된 상황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특수한 상황이고 유엔 기구들이 극도의 자금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앙긴급구호기금의 규범이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북한의 최소한의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사업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될 때 유엔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와 관계를 정립해 현지의 거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중앙긴급구호기금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이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기금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기존의 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수혜 지역들이 전년도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선정되고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북한 당국의 요청 때문에 선정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기구들도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자금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금의 지원을 신호탄으로 원조국들의 지원이 이어지는데 북한에서는 중앙긴급 구호기금이 최후의 보루라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국제사회의 긴급한 위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북한이 중앙긴급 구호기금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은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호소할 새로운 당위성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긴급 구호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은 분배 감시 투명성을 높여 원조국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앙긴급 구호기금에 자금을 쓸 때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 구호기금은 2006년 신설돼 지난 2007년부터 9년 동안 북한에 약 9,8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중앙긴급 구호기금으로부터 받는 자금은 개별 국가들의 지원금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800kHz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폭력 극단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태국의 첫 여성 총리였던 잉낙칭나 총리가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백악관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폭력 극단주의 대처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 6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 그리고 치안 당국자들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18일 오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바마 대통령은 극단주의 테러범들이 왜곡된 주장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미국과 서방이 이슬람과 충돌한다는 그릇된 믿음을 퍼뜨리고 자신들을 종교 지도자나 성전을 수행하는 전사로 포장하면서 여러 나라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그들은 테러범에 불과하며 이슬람 단체를 자처하면서도 오히려 이슬람 신자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방 대 이슬람의 대결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을 왜곡하는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수니파 무장 세력 ISIL 등을 지칭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표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단지 폭력 테러 단체나 극단주의 단체로만 묘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ISI를 반드시 소탕할 것이라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극단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특히 이슬람 교계의 역할을 당부하고 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서방과 이슬람 지도자들이 협력해서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도 이슬람계 주민들이 불공평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비단 이슬람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에서 그런 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한 이슬람 지도자는 자신과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종교를 테러 범죄에 악용하는 세력을 계속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ISIL에 그동안 상당히 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국가대테러센터 니콜라스 라스무센 소장이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90개국 이상에서 2만 명의 외국인 자원자들이 시리아로 건너가 ISIL에 가담했습니다. 이 중 서방 출신은 최소 3,400명, 또 미국인도 15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라스무센 소장은 또 이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전투 경험을 쌓고 무기와 폭발물 취급 훈련을 받으며 국제적인 테러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방에 대한 직접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ISIL이 서방 인질을 참수하고 또 주민까지 학살하는 끔찍한 면모를 보이는데도 외국인들이 ISIL에 가담하는 이유가 뭘까요?
ISIL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모습 외에도요, 인터넷 등에서 극단주의 이념을 미화하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동영상으로 자신들이 세웠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국가를 선전하고 있고요. 또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친근하게 다가서면서 1대1로 포섭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에서 서방과 이슬람 지도자들이 협력해서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거짓장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속보인데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했네요.
네,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그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폭력사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승인하는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제 휴전협정 후에도 이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던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면서 휴전이 지켜질지 주목됐었는데요. 오히려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한 거네요.
네, 오히려 휴전협정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반공과 교전을 벌이다가 철수한 것은 바로 데발체베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의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가는 요충지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거점 도시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연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군의 입장에선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두 세력 간의 정치적 소통과 이동이 용이해졌는데요. 포로셴코 대통령은 반군과 러시아가 휴전협정 후에도 데발체베 정부군을 공격하고 이곳을 점령한 것은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위반을 막기 위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정부군이 데발체베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반군 때문에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군인 13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80명이 실종되고 90명이 반군에 붙잡혔다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포로셴코 대통령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요청에 대해서 반군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러시아와 반군 측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휴전협정이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정을 깨려는 시도란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군 세력인 자칭 도네츠크 자치공화국의 데니스 푸실린 대변인은 평화유지군 요청 자체가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하고 서방 국가들은 오히려 이 러시아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러시아가 휴전협정 발효 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는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반군과 러시아의 휴전협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더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미사일 부대가 활동하는 등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나 반군은 운용하지 않는 러시아의 신형 지대공 이동 미사일 차량이 우크라이나 동부 곳곳에서 포착된 사진입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네, 19일 아침에 휴전협정에 합의했던 4개 나라 정상들이 전화회담을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포로센코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휴전협정을 중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15일 휴전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준수를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포로센코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반군의 정부군 포로 석방을 요구했고요. 푸틴 대통령도 반군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상들은 휴전협정 준수를 위해 유럽 안보협력기구 감시단원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에도 휴전협정이 체결됐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은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의 잉락 친나와 전 총리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네요.
네, 태국 검찰이 19일 잉락 친나 전 총리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잉락 전 총리 정부에서 시행한 쌀 수매 정책과 관한 부정부패와 업무방기 혐의인데요. 검찰 기소는 지난달 태국의회가 잉락 전 총리를 탄핵한 후 예상됐던 조치입니다.
네.
태국 대법원은 다음 달 19일까지 기소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 문제가 된 쌀 수매 정책이 뭔가요?
네, 잉락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국은 쌀의 주요 생산국으로 쌀 농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잉락 전 총리는 쌀 수매 정책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수백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에는 농민들에게 쌀 수매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농민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쌀 수매 정책을 둘러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잉락 총리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는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잘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무 방기 혐의와 탄핵과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잉락 총리는 쌀 수매와는 별개로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한 것이 권력남용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이미 총리직을 상실한 상태인데요.
네.
이번에 또 검찰에 기소된 겁니다.
네.
한편 태국 재무부도 잉락 총리를 상대로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는 180억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잉락 총리는 전 총리 어떤 입장인가요?
쌀 수매 정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었다며 국가반부패위원회에 부정부패와 업무방기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네, 잉락 전 총리 오빠도 총리였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죠.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인데요. 화교 출신의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총리를 지냈지만 군부 구태타로 실각한 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후 자진 망명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잉락 전 총리도 오빠처럼 이 재판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잉락 전 총리는 권력남용 혐의로 총리직을 상실하면서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고요.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면서 출국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한편 잉락 전 총리의 변호인도 잉락 전 총리는 외국으로 나갈 계획이 없다며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시나와트라 가문이 오빠와 동생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권력을 잡았고요. 또 아직도 지지 기반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태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친탁신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거란 관측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친탁신 세력이 그동안 군부 쿠데타 등으로 실각하긴 했지만
네.
지난 2001년 이후 치러진 전국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네.
도시 노동자와 지방 농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잉락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은 정치 복귀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이번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빠인 탁신 전 총리도 재판을 피해 자진 망명한 후 여러 차례 복귀를 노렸지만 불발로 끝났습니다. 잉락 전 총리도 오빠에 대한 사면을 추진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았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베트남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를 잇따라 초청했네요.
네, 베트남 언론과 미국의 소리 방송 VOA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존 캐디 미 국무장관은 최근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응엔 푸중 공산당 서기장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최근 캐리 장관이 서기장을 초청했음을 확인했고요.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초계정 5척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베트남 최고 지도자를 초청했군요.
네, 베트남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은 베트남 최고 지도자를 베이징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해양 석유 탐사를 둘러싸고 베트남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양재 측 국무위원을 베트남에 파견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한마디로 미국하고 중국이 베트남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인데요. 베트남으로서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베트남은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EEJ, 즉 또 다른 적을 끌어들여 적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이렇게 미중 양국이 베트남 수뇌부를 서로 초청하는 것을 보면 베트남의 그 같은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 끼는 것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23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19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신유주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개성 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 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9도입니다. 함흥지역 역시 구름의 양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원산지역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청진지역 오전에 맑습니다. 오후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역시 구름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를 이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구름의 양 늘겠습니다. 물결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20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먼저 주간 경제뉴스 전해드리고 열렬한 과학세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근본적으로 우리 장비가 혈액세포의 개수를 세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계속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에 쓰이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고 배우는 잉글리시 위디오 보내드리고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는 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